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경찰은 런던 국회의사당 인근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칼리드 마수드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출생의 52살 남성 칼리드 마수드는 과거 수차례 폭행죄로 기소된 바 있고 가장 최근인 2003년에는 칼 소지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마수드는 지금까지 테러 행위로 기소된 적은 없습니다. 마수드는 영어 교사였고 근육 키우기에 열중했으며 지금까지 유럽에서 잡힌 테러범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이번 공격에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벨기에 북부도시 안트워프에서도 23일 자동차를 몰고 사람들이 많은 거리로 질주하던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23일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날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미국 정보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인수위원회 정보를 수집해 전파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트럼프 인수위 측 인사들의 관련된 정보도 부수적으로 입수했다는 것입니다. 누네스 위원장은 위원회의 다른 21명의 의원에게 사전에 이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채 기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습니다. 이날 회의 뒤 민주당 의원은 누네스 위원장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전투를 벌이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을 수 있다고 미군 고위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사령관은 23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러시아가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격했다며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케파르티 사령관은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러시아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존 니콜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도 러시아가 탈레반을 격려하고 있으며 외교적 보호를 하고 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니콜슨 사령관은 러시아가 아프간을 지원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3년 전 침몰해 승객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선 세월호 선체가 23일 새벽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양 작업에 참여한 잠수사들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시신 미수습자나 구조물 유실을 막기 위해 세월호 창문과 출입구에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당초 목요일 오전 11시쯤 한국해양수산부가 설정한 목표 높이인 수면 13m 위까지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10m 정도 들어올린 상황에서 선미에 파손된 램프가 열려 부양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해수부는 현재 램프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 승객 476명을 싣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수학여행에 나섰던 고교생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미국 전역의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들의 전화를 걸어 폭탄 위협을 가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체포된 19살의 남성 용의자는 최근 몇 주간 미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들의 전화를 걸어 수십 차례의 폭탄 위협을 가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이스라엘 남부 출신으로 주로 유대인 회당 등 여러 유대인 공공 건물들을 표적으로 삼는 과정에서 출처를 감추기 위해 위장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미군의 B-1 폭격기가 지난 12일 한국 인근 상공을 비행하자 중국 측으로부터 동중국해 방공 식별 구역을 불법 비행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듣지 못했다며 일반적으로 말해 영내 모든 국가가 관련국들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2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핵심 도전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North Korea's reckless rhetoric and provocative actions continue despite United
States. 대북 정책과 관련해 논의한 미 하원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필요는 있지만 군사적 행동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기존 행정부와 단절된 접근법을 취하기보다는 연속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12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m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을 미국의 5대 핵심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은 북한 정권이 지난 한 해 미사일 38발을 시험 발사해 규모가 전년보다 81%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정부 예산 지출을 승인하는 세출위원회에서 하나 국방수위원회가 22일 국방예산과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핵심 도전들을 언급하며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폭력적인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미국의 핵심적인 5대 전략적 도전이란 겁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의 규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발언과 도발적인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North Korea's reckless rhetoric and provocative actions continue despite United Nations censure and sanctions.
매티스 장관은 북한 등 이런 전략적 위협에 맞서 안전하고 확실한 핵 억제력과 변칙적인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재래식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은 서면 보고에서 북한 정권은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핵실험과 핵을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정권이 38발의 미사일 시험을 실시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규모가 81%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정부들과 산업에 대응해 악성 사이버 장치들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 정권의 행동들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동맹국들의 점증하는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매티스 장관과 덤포드 의장은 이날 2017 회계연도 추경 예산으로 30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덤포드 의장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한국과 유럽에 기갑 전투여단을 순환 배치하기 위한 훈련 비용을 언급했습니다. 미군은 제48차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 3,500명 규모의 한개 기갑전투여단을 주한미군에 배치했습니다. 9개월마다 순환 배치하는 기갑전투여단은 탱크와 장갑차, 헬기 등으로 막강한 화력을 갖춘 미국 보병의 대표적인 부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전년보다 10% 정도 늘어난 6,39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안정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비핵화만이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provocative actions and inflammatory rhetoric that threaten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캐티 아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2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이날 원산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는 미한 군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은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 국방부 당국자의 예측대로 며칠 안에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묻는 VOA의 질문에 정보사안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As Secretary Tillerson has stated,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We are exploring a new range of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measures.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미국은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애덤 스테베니는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다른 종류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화학무기 입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의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노력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다른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극단주의 세력의 대량 살상무기 WMD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반-IS 국제연대 외교장관 회의에서 지난달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가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정남 암살 사건의 심각성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입수 방지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장관은 이에 앞서 현지 시간 22일 오후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만나 북핵 문제와 미한 동맹, 미 하원의 신규 대북제재법 발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이 발의된 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강화 노력을 크게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대북 원유 판매 이전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특히 북한의 자금줄 차단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요소가 도입됨으로써 기존 대북 제재 이행 체제를 가일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로이스 위원장은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미 의회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아울러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이야말로 동맹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양국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반-IS 국제연대회의에 앞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윤병세 장관은 최근 미국이 새로운 시각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한 데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는 미한 공동의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한 간 고위급 협의의 빈도와 강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며 대부분 미국이 먼저 우선적으로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중국 측 보복 대응과 관련해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요구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이사회에도 중국의 행위가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미 의회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더욱 강경한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특히 중국 측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 의회에 발의된 대북 거래 관련 제재 강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 나라가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나라에 독자 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장된 상태로 각 방은 긴장 완화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지 긴장을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제재를 이행하는 동시에 육자회담 재개도 호소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는 단순한 압력과 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정확한 출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21일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미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 가운데 하나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도 포함시켰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21일 2017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월 하원 테드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반 법안으로 이렇게 양원의 동반 법안이 발의될 경우 심의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원에 발의된 법안은 특히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지목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비밀경찰과 외무성이 북한 지도자와 소원해진 이복형 김정남을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독살하는 데 관여했다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당국자들이 혐의를 제기했다며 VX는 유엔 화학무기금지협약이 무기로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이 1970년대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을 보호하고 2010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기도했으며 레바논 무장전파 헤즈볼라의 테러 공격을 지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소니 영화사,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도 북한이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류라며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테드 크루즈 의원은 10여 년 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 결과는 재앙이었다며 김정은은 지난해에만 핵실험을 두 차례 실시하고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테러를 국책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북한에 대해 금융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지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톰 틸리스, 딘 헬러, 리사 머코스키, 마르코 루비오, 댄 설리번, 코리 가드너,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들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사건의 배후는 북한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국가정보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국가 차원에서 해킹으로 은행을 터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레짓 미 국가안보국 부국장은 지난해 방글라데시 은행이 해킹 공격을 당해 거액을 털린 사건과 관련해 은행을 해킹하는 나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짓 부국장은 2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스펜 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이버 범죄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In the private sector cybersecurity arena, they have linked that malware via a group that they call Lazarus to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 전산망을 공격한 조직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는 결론이 맞다면 이건 한 나라가 해킹으로 은행을 털고 있다는 걸 뜻한다는 지적입니다. 해킹이란 남의 전산망에 불법으로 들어가 정보를 빼내거나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연관이 있는 라자루스란 조직이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이버 보안 업계는 약 8,100만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에 라자루스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레집 부국장의 발언은 북한이 해킹으로 외국 은행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레집 부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해킹을 통해 은행을 터는 행위가 실제로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산망 보안업체인 시만텍사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 라자루스가 최근 발생한 폴란드 은행 해킹 사건의 주범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만텍사는 라자루스가 지난해 10월부터 31개 나라 104개 기관의 전산망을 공격했다며 공격 대상은 주로 은행이었고 작은 통신회사나 인터넷 업체도 목표물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라자루스는 주로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는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북한 문제 관련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이되 군사적 행동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21일 북한 압박, 선택 방안 평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였다는 데 공감하며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의회와 행정부 일각에서 대북 군사적 행동이 언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 선택이 돼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아테소위 위원장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 당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적 행동까지 시사했지만 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이 있다는 틸러슨 장관의 그 다음 발언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many unused or incompletely implemented tools we can use before the last resort of military action, something none of us would like to se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as never been a bigger threat and we
요호 위원장은 군사적 행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아직 사용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사용한 수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행동은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호 위원장은 북한 금융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military operation against North Korea. That would be terrible. And that should be averted if we can at all costs, which means let's go to the strategy you've.
공화당의 데이나 로라바커 의원도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은 끔찍할 것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라바커 의원은 대신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한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한 제재는 안 하는 것만 못하며 북한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은 북한을 동적으로 비핵화시키는 것은 아무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역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군사적 연습을 강화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등 군사 자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위 아태소위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는 그러나 군사적 수단은 선택 방안 중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put all options on the table in terms of the concessions that we are willing to make, reasonable concessions at least.
셔먼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보안들도 고려해 넣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후퇴시키고 검증 가능하게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미국이 지금까지 중국을 의식해 약한 제재만 가하는 한편 북한에는 불가침 조약 정도의 양보도 하지 않은 채 최고 수준의 요구만 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공화당의 스티브 샤버드 의원은 북한이 미국 영토에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미국 정부가 국민에 대해 실패한 것이라며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조화롭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과 터치대학 이성윤 교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모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시키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아시아 순방을 마친 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접근법과의 단절보다는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주 아시아 순방을 통해 북한과 관련해 외교, 안보, 경제적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군사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그런 표현이 새로울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you do a policy review, you don't start by limiting the options. You start by considering all the options and then you focus on what makes most sense.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1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책 재검토를 시작할 때 어떤 옵션도 제외하지 않는 건 모든 행정부가 마찬가지라며 이후 어떤 접근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가려내는 수순을 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역시 당적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고려했던 옵션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e of military force has always been an option for every president, regardless of party.
전직 관리들은 다만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와 차별화된 접근을 할 변수는 남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f he meant to say that we are so concerned about the development of an ICBM capability.
갈루치 전 특사는 틸러스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사대에 장착된 북한 미사일을 타격하겠다는 뜻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전략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7일 북한이 한국과 주한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거나 미국의 행동이 필요한 수준까지 무기 프로그램 위협을 높일 경우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f North Korea takes actions that threatens the South Korean forces or our own forces, then that will be met with an appropriate response.
군사 전문가인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 발언이 선제 타격을 위협한 것이라면 매우 놀랄 것이라면서도 그런 옵션이 심각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석좌 연구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진전돼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이 현실화될 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어떤 행정부라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펙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서 새로운 점은 전략적 인내 정책이 끝났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was different about what Tillerson said was when he said strategic patience was over.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백톨 교수는 전략적 인내는 워싱턴의 보수 진보 세력 모두에게 문제를 뒤로 미루도록 하는 나쁜 접근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정보, 외교, 군사적으로 북한 행동을 억제하는 데 보다 능동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That is to say the United States is now going to be more proactive in the way it addresses containing North Korea's rogue state behavior.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여전히 전략적 인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틸러슨 장관이 대북 정책을 명확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현 시점에선 대북 관여 대신 압박과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의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인내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t a lot of difference between that and strategic patience because you're basically going to get North Korea is going to continue to do what it does. We're going to continue to lump more sanctions and pressure on North Korea, try to pressure China into solving the problem for us.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동결 협상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점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달라진 기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북핵 전문가인 데이빗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동결 협상 방식은 이란과 달리 비밀 핵시설 운영 의혹을 받는 북한과 협상엔 적용될 수 없다면서 틸러슨 장관이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How can you have a freeze if there could be a plant making weapon-grade uranium that's being turned into nuclear weapons while you're negotiating?
올브라이트 소장은 각국 정부와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의 핵무기로 전용될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하는 또 하나의 비밀 원심불리기 시설이 있다고 믿는다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 시설이 가동된다면 이를 어떻게 동결로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번 순방 중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이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에 대한 미국 폭스뉴스 기자의 질문에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를 중국을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했습니다.
It may also be part of a plan to try to pressure the Chinese to explain to them that there are consequences of their inaction.
중국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미국의 비확산 정책 철회로 한국, 일본의 핵무장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미국 정부나 국무장관이 동맹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I am not comfortable with the United States being and the Secretary of State being ambiguous on this point. I think we should be clear.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청신호를 보내는 것이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를 해선 안 되며 단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라 해도 미국이나 국무장관이 허세를 부려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리스 전 실장은 이런 불확실성 역시 미국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If it works, it's a useful tool. Like a lot of these things, it's often you judge after the fact as to whether it worked or not.
미국이 핵 확산 금지 원칙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굳이 천명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경각심과 대북 제어 조치를 유도하려는 접근법이 통한다면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북한 고위 관리 출신 A 씨도 VOA에 북한 대외 정책의 강점은 정교함에 있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북한을 다루기 위해선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식 접근법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틸러슨 장관의 한중일 순방 이후에도 크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정책과의 급격한 단절 대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사례처럼 연속성에 더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s not going to be a radical break. Right now the more interesting things are simply rhetorical.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석좌 연구원은 다양한 방식의 제재 강화가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면서도 어느 시점에 북한과 협상 재개에 대한 탐색적 대화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대 이 한국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제2, 제3의 사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시대 미중 관계가 사안별로 갈등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중 양국과 안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이 커질 경우 양국으로부터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제2, 제3의 사드 이슈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틈새 기간에 계속 세력을 확장시켜 갈 경우에는 주류 공화당 세력들 입장은 그걸 자시할 수 없다는 쪽으로 목소리가 커질 거고 그럴 경우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그 영향력 확장, 지역에서 영향력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 내 동맹국들에게 역할 부담 많이 요구하는 거죠. 더 많은 역할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라 하는 요구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죠.
사드 문제의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되면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미중 한쪽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의 사활적 안보 과제인 북핵 문제입니다. 미중 관계의 판이 새롭게 짜이면서 북핵 문제가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수록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겠지만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입니다.
저는 중국의 셈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갖다 합니다. 하지만 중국을 저렇게 몰아붙이기만 하면은 만약에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쟁 양상이 훨씬 더 그러니까 협력보다는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는다고 하면은 북한의 전략적인 이익이 훨씬 더 중국에게는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가능성은 북한의 핵무기는 조금 용인을 갖다 하고 점점 더 감싸 안으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일 것 같고요.
북핵 문제가 미국의 대중 정책에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 한반도 정세 변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과의 경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미중 갈등 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핵 능력 조기 완성을 통한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북한은 오는 2020년 이전에 다양한 유형의 핵미사일을 전략군에 배치 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체로 2020년간 가면 북한이 약 20개에서 100개 사이의 핵무기를 가질 거라는 것은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탄도미사일 평가는 좀 더 비관적이죠. 작년 6월 달에 이제 무수단 그 시험 발사 성공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하나만 남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이 이 핵과 미사일을 가졌다는 이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남 도발도 과거보다는 또 좀 거칠어질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각오를 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광 동북아전략연구실장은 미북 관계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핵탄두 탑재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를 완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불확실한 동북아 정세 속에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스트롱맨이 지배하는 주변 4강의 세판짜기 게임에서 국익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아주대 김은규 교수는 향후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미중 간 협력 요인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적 교량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는 북핵 문제가 미중 간 상호 대리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양국의 공동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천용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얼마나 서로 잘 정책이 조율이 되느냐 달린 거죠. 공동의 그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잘 조율이 되는 게 중요하죠. 조율이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펌하고 분명한 사람들이니까 뭐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또 북핵과 사드 문제에 대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 중간 전략 대화 채널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북한 비핵화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석탄 거래 대금 등을 지불하면서 정작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망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북중관계 현 주소와 중국의 대북 압박 실태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issue always when you deal with China and North Korea is that it doesn't always appear as it seems.
차석전은 23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두 나라 고위관리의 상호 방문 등 교류 현황만 보면 전반적 관계가 악화되는 듯 보여도 중국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외부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발표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를 예로 들면서 해당 조치 직전인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량은 서서히 증가했지만 환산 금액은 급격히 치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amount of coal that they're importing is aside from December, you know, 2015 where there was this huge uptick. You know, it's sort of chugging along, but the amount of money they're paying for the coal has skyrocketed.
중국이 올해 첫 두 달 동안 수입한 북한 석탄을 달러로 환산하면 이미 유엔이 명시한 상한선에 거의 도달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11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연간 수입 가능한 석탄 총액을 4억 달러, 중량으론 750만 톤으로 제한했습니다. 차석전은 이런 중국의 전략적 공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체적 선택을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 수출에서 중국이 85%를 차지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북 협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enter into a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as the Chinese would like as long as 85% of North Korea's external trade is with China.
또 그동안 북핵 동결과 경수로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북한에 중유를 제공한 주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었다며 앞으로 중국도 이 같은 북한 비핵화 비용을 직접 지불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석탄, 희토류 등 광물 수입 대금을 지불한다면 북한 비핵화 비용 역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차석전은 과거에는 미국 등이 관련 비용을 치르고 실제 비핵화 작업을 하는 동안 중국은 육자회담 장소를 빌려준 채 다른 한쪽에서 북한과 석탄 거래 등 자국의 경제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행을 바꿔 중국이 비핵화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중국도 북한의 동결 약속 불이행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렌 시아오 중국 부단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 실패에 매우 실망하고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는 그런 의지를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불가리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주재 불가리아 대사관은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불가리아는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 측에 대사관 부지를 외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공지한 사실을 이행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 석탄과 철, 구리 등 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이행 사실과 함께 북한 국적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불가리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외교 공간 임대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 조치 이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여객선을 활용해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유치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객선 내부에 도박장인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는데요. 한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웹사이트 금강산에 관광 여객선 투자 안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금강산 관광용 여객선 유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북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는 금강산 고성항을 모항으로 하는 2만 톤에서 3만 톤급 여객선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단독기업이나 합영기업이 10년간 미화로 1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를 투자해 운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객선의 이동 범위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선과 원산을 거쳐 금강산에 이르는 경로와 동남아시아에서 금강산을 경유해 원산까지 닿는 경로 등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동맹국인 러시아와 우방국이 많고 신흥 개발국들이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관광객들을 겨냥한 여행 상품 개발이라는 관측입니다. 안내서는 특히 1,000명의 승선객들이 문화적이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에 여러 시설들을 갖추려 한다며 서양식 도박장인 카지노 영업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객선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웹사이트 금강산은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한 투자 안내서도 공고했습니다. 안내서는 삼일포가 관동팔경의 하나로 호수경치로 으뜸이라고 소개하고 합영 또는 합작 방식으로 양식장과 낚시터, 식당을 개발하는데 투자 규모는 미화 50만 달러, 이행기간은 총 15년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로 높아지고 있는 국제사회 우려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스스로 개방된 곳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핵과 미사일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 투자가 안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 당국의 방침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국 자본 유치가 어려워지자 유엔의 제재 대상에서 빠져있는 관광 분야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나마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3국 기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선 북한 관광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투자 유치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객선 내 카지노 허용도 북한으로선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특구에 외국인만은 도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 관광객들을 이렇게 보다 획기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북 경제협력 차원에서 진행됐던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북한 보초병의 총격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2011년 4월 한국 측 현대아산의 금강산 독점 사업권을 취소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 관광으로 전환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마리우스 비저 국제유도연맹 총재는 21일 인터넷에 연맹 측이 이번 대회를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대회를 미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저 총재가 대회 연기를 시사한 것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로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도연맹 집행위원회는 애초 개최 장소와 관련해 국제 정세가 좋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북한의 대회 유치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유도연맹 측은 지난해 8월 2017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평양을 선정하면서 이 대회가 국제관계를 개선하는 가교 구실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 대회 외에 2018년 세계 청소년 역도 선수권 대회도 유치했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12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사이에, 서해는 0.5m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일부 지역에는 구름이 끼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1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2도입니다. 수풍 아침은 영하 3도고요, 낮 기온은 11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9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9도입니다. 희천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도 대체로 구름이 낍니다. 해주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2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2도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3도. 사리온 영하 2도, 낮에는 13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2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4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4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3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0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가 0.5에서 2m 사이, 서해는 0.5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2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경찰은 런던 국회의사당 인근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칼리드 마수드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출생의 52살 남성 칼리드 마수드는 과거 수차례 폭행죄로 기소된 바 있고 가장 최근인 2003년에는 칼 소지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마수드는 지금까지 테러 행위로 기소된 적은 없습니다. 앞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용의자는 몇 년 전 폭력적인 극단주의와의 관련성이 의심돼 MI5로부터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이번 공격에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한편 벨기에 북부 도시 안트워프에서도 23일 자동차를 몰고 사람들이 많은 거리로 질주하던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하원이 23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 폐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과 의회에서 법안 폐기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공화당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회장인 마크 메도스 의원은 합의를 맺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도스 의원은 20여 명의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협의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날 회의를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많은 하원 의원들이 오바마 케어 폐기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들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바마 케어를 옹호했습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23일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날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미국 정보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인수위원회 정보를 수집해 전파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트럼프 인수위 측 인사들의 관련된 정보도 부수적으로 입수했다는 것입니다. 누네스 위원장은 위원회의 다른 21명의 의원에게 사전에 이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채 기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습니다. 이날 회의 뒤 민주당 의원은 누네스 위원장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전투를 벌이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을 수 있다고 미군 고위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사령관은 23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러시아가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격했다며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러시아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존 니콜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도 러시아가 탈레반을 격려하고 있으며 외교적 보호를 하고 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니콜슨 사령관은 러시아가 아프간을 지원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3년 전 침몰해 승객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선 세월호 선체가 23일 새벽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양 작업에 참여한 잠수사들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시신 미수습자나 구조물 유실을 막기 위해 세월호 창문과 출입구에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당초 23일 오전 11시쯤 한국해양수산부가 설정한 목표 높이인 수면 13m 위까지 떠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10m 정도 들어올린 상황에서 선미에 파손된 램프가 열려 부양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세월호는 지난 2014년 4월 승객 476명을 싣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미군의 B-1 폭격기가 지난 12일 한국 인근 상공을 비행하자 중국 측으로부터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불법 비행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